신함께 선고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구약이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 율법을 이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말씀들을 그냥 언뜻 보면 우리가 혼돈이 되지요. 어떤 혼돈이 되는가 하면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일부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만 봐도 신명기 28장, 29장만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31장, 32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제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무엘서를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읽어보지 않아도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결론 짓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지만 나라는 둘로 나눠져 버리고 말았고 그 나라는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뽑혀지고 만 것이지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증가하는가 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 인류의 샘플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말할 것도 없이 다 이처럼 율법 순종에 무력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할례를 입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외적인 표징과 사인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시 부패하고 타락한 육적 본성,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요?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어릴 때부터 악했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노아가족 이외에 다 죽여버렸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여전히 악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의 뿌리 깊은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에게 어떤 구원사건도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는 율법 순종에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약은 이것만을 이야기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악하고 무능한 자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어서 결국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다.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어떤 사실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 지켜서 살라고 하신 이런 말씀대로는 도무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결국 어떤 분, 한 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믿고 의로워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구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역시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중에 아직까지 이런 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두 구절을 찾아보면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르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다가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류였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롯과 롯의 가족들 그 재물들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연합군을 쳤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이 다시 와서 자신을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상급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실 줄 알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던 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고 다메섹 엘리에셀 자신에게 있는 그 충성스러운 종이 내 뒤를 잇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라 그랬지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육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물 세례를. 할례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상태는 사실은 이방인인 우리와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육적으로 나는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무언가 내어놓을 수 없는 아무런 자신에게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요. 바로 이것만을 보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823쪽 시편 32편 1절만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중년에 이르러서 유혹에 빠져서 외간 여자를 탐하게 되고 결국 그 여자를 탐한 그 결과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남편을 모살하는 이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복에 대해서 뭐라고 노래를 부는가 하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나 그 다음에 다윗이 경험했던 복 이런 모든 복들은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는 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의 원인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복인 것이지요.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복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만 얻게 되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구약 성경은 마치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좀 역행하는 말씀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보시게 돼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거 뭐 행하라는 이야기인지 믿으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내가 분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구약 역사 자체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나 예나 변함없는 한 가지 원리,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우리를 내어 맡긴 때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룩에 대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버리는 자신의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시 내일은 다시 한번 내가 의지와 결심을 가다듬어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한번 삶을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심하면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다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밖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원리를 참으로 아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라는 방법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멍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뭐 다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을 강의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딱 두 가지.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의해서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십자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어쩌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 없는 신약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믿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잘 믿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내일 실제로 그 시간이 되는데 그 일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믿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바대로 딱딱 되어질 때 그 사람을 믿지 않겠습니까? 왜 구약과 함께 신약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는가 하면 예수리스의 죽음과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짜짓기한 어떤 이야기나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그저 실제로 그랬는가 의심을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되고 이 사실이 확실한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란 말이 3절과 4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디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랬는데 성경은 어디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경은 어디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그 사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한 가지 표적밖에 줄 것이 없는데 그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 자체가 이처럼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로울 수 없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한 분을 보내시게 될 것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지요.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6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잡힌 바 될 것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역시도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까지도 이미 구약에서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들 그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신문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을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어떤 생애 일지 정도로 보시면 곤란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생애를 위인전으로 기록한다고 하면 저의 어릴 때,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그 다음에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여러 내용들을 배분해서 기록을 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좀 어리석게도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일대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사복음서 전체를 그냥 완전히 믹스를 해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짜맞춰 보려고 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지요. 맞지 않으니까 성경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복음서를 쓴 복음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제주 4.3 사건, 이런 사건들도 지금 맞춰보면 잘 맞지 않아요. 앞뒤가 잘 맞지 않아요. 누가 최종 발포 책임자인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거를 짜맞춰가지고 뭐 그걸 한 그림으로 엮어보려고 하니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래도 성경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문 과정을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단 하나예요. 그분은 죄 없으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고소를 당하셨지만,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죄인이라고 선언했지만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선고를 내렸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서 죄인으로 정죄당하신 것은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 법정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빌라도 법정에서는 또 어떠했습니까? 빌라도도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이제는 모르겠다, 이 책임은 너희가 져라고 할 정도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 집행관이었던 이 백부장 역시도 그는 의인이었다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맏형 아닙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동생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과 가족들, 친지들은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죠. 그랬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확인하고 그는 진실로 메시아였다고 증거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바대로 열두 제자들이나 그 다음에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증거를 확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구약 제사 제도에 의한 바대로 죄인인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구약 제사제도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죠. 그게 뭡니까? 대속제도 아닙니까? 흠없는 양과 소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계시가 분명해지면서 양과 염소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없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어떤 한 분, 한 인간이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이사야 53장 6절 1032쪽 이사야 53장 6절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지요. 근데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사도행정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사로 내려가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가 누군지 알지를 못하거든요.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지금 그라고 이야기하는가 물었더니 집사 빌립이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어떤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 메시아가 성경대로 오셨고 그 메시아가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이 성경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도 구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거기 잘 좀 끼워 놓으십시오. 뭘 끼워 놓았다가 지금 시편 16편하고 사도행전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편 811쪽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뭔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의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6편인데 이 시편 16편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죠? 다윗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인용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 23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왜 예수님이 무덤에만 계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단순한 원리예요.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이라고 하면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 무덤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을 의롭다 하시고 죄인을 정죄하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계속해서 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서의 부활은 이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편 16편을 보세요. 시편 16편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간 자가 누리는 은혜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9절, 10절이에요. 핵심이. 그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러므로 내 마음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음부의 영역에 버림을 당하거나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는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가 받아 누립니까? 시편 16편을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으니까 나로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직접적으로는 바로 이 다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백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 한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간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6편은요,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간 모든 신자가 받아 누리게 될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2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9절. 네. 2장 2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로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다윗의 묘가 지금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구체적으로는 이런 은혜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육체가 여전히 지금 무덤에 있는데 지금 썩어져 부패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30절이 그 대답이지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자손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자손을 알고 미리 보고 말하는 바대로.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6편을 지었을 때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편 16편은 다윗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누구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했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고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시편을 통해서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공예에서 만들어낸 신약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거기 보면 신약성경과 함께 시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시편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하면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 대변하는 걸로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닫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서 내가 아침에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하겠다, 아침에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부활의 아침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아침을 가리키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잔다, 내가 자고 깬다라는 말도 그 잔다는 것도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깬다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냥 막 읽으시니까 그냥 대충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미 성경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실 것이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내 발등상에 대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시편 110편 말씀도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주께서 내 주에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 승천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시편 110편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 사실을 말씀했지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성경에서 살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과는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라도 성경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왜 못 믿습니까? 만약에 신약이 없었던 구약시대라고 하면 뭐 못 믿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을 가지고 있고 신약을 가지고 있고 신약의 내용이 이미 드러난 역사적 현실로 드러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아련하게 잊혀지고 여러 가지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판을 치면서 성경 자체가 난도질 당하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무슨 허구, 광신도들이 뭐 자신들이 믿어야 될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은 어떤 그런 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요.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살인과 강도와 같은 실정법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이 강력 범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인간의 죄성의 깊이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짜증이 담긴 말투나 남을 무시하는 조소하는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도 죄성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뿌리깊이 박혀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지요. 아이들이 서로 다툽니다. 서로 다투면 나중에 어른이 개입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다 뭐라 그래요? 얘가 나한테 먼저 뭘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그러면 좀 낫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른들도 다 똑같습니다. 남에게 준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피해만을 크게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무슨 회의를 할 때도 어떤 회의를 하려고 하면 항상 무슨 결정을 내려고 할 때마다 가능한 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을 볼 때마다 인간 죄성의 뿌리 깊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 중에 더욱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은 인간의 죄성의 무서움을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아이들 공부를 한다고 상당히 피곤하지요. 예. 아, 빨리 좀 이런 학창 시절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다 보면 저처럼 어느새 머리카락이 조금씩 조금씩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주는 사람도 있다가 생애 마지막이 되면 찾아주는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이 가야 될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력이 있고 자녀를 보살필 만한 이런 여력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와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 보세요. 힘도 없고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을 때 자식들이 이리저리 부모를 좀 동생한테, 형한테, 누나한테 어떻게든지 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을 단둘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핵가족 시대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부모 모시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노라면 우리 늙으신 어르신네들은 섭섭함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혹은 자는 듯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디 그것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잘 됩니까? 김병의 효자 없다고 처음에는 몸조 누운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다가도 수년이 지나도 차도를 보이지 않고 피부에 검버섯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람조차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어지면 어차피 돌아가실 바에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불쑥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이런 자신을 자책해 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왜 이래야만 됩니까? 왜 사람은 결국 이렇게 죽어야 되지요? 이게 인간의 죄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채널의 시체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한 법의학자가 시체를 기증받아가지고 자연상태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가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사체가 발견되면 이것은 몇 주 됐다. 이것은 타살이다. 이걸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광경을 그 채널에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서너 시간이 지나면 파리가 달라들고요. 사흘이 지나면 구더기가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알을 까서 구더기가 수천 마리 나옵니다. 몇 주가 지나면 내장이 파괴되고 나중에는 파리떼들이 그냥 엉겨붙어서 시체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조차 되는 그런 광경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죽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먹고 살아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겠다. 그 살아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는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만 내 혀의 끝에 찍어달라 그랬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죄는 영벌로 다스려야 되니 영벌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인생 별 거 있나? 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닌가라면서 태연하게 죽음을 맞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직하게 그분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그렇게 태연하게 맞으려고 하지만 어느 날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마음 한쪽을 무겁게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압박감, 그런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왜 시신을 만지기를 두려워하시고 왜 무덤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뭐 다 이렇게 인생은 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태연하게 죽음을 맞아들이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죽음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술을 마시는 것도 술 자체가 맛있어서라기보다 그 쓴 게 그 뭐가 맛있어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거든요. 잠시 잠깐 한번 잊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우리는 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가요. 이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나 말이죠.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어제도 우리가 전도했지만 쏘는 표주가, 그 문구가 뭐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늘 들고만 나가고 잘 모르시죠?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낙심할 것들입니다. 전부 다 낙심할 만한 일이에요. 좀 기쁜 건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또 낙심할 거리입니다, 다. 하나 둘씩 다 접어둬야 될 것들이에요. 자식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가졌다가 그렇지 뭐, 다 접어둬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 16편 읽었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즐거움과 영광과 기쁨이 그분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믿겠습니까? 아내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기를 믿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그 죄로 인한 이런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이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오, 구약 성경 이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파피루스로 남아있는 그 성경에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오, 이 예언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아서 그리스도를 그저 한 분 성인으로만 인정하거나 그를 그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범과 스승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구원은 믿음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하시고 이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세상의 허망한 것들조차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복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귀가 열리지 않아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푸셔서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큰 복음의 비밀이 이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나도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구원에 이르리라고 하는 이런 결심과 각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찬송하시고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하늘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인생들이 태어나서